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10번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내용, 그 다음에 2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주어졌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다 마련이 돼 있다. 이게 이제 3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우실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온 우주 공간에는 모든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럼 이 밑에 몸도 딸려 있잖아요. 몸도. 그러니까 온 우주 공간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자동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분의 몸인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의 잘잘못을 나중에 판단할 수, 왜? 천사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 때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렇죠? 의롭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성도예요. 심지어 천사들을 판단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1장의 이제 핵심 내용이고, 2장은 1절에서 10절에는 구원받은 그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그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였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구원받아서 우리의 상태가 어디, 지금 어디, 저와 여러분 여기 한국당 요 자리에 있는데 진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1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돼 있고, 11절에서 22절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아예 역전이 돼갖고, 그래서 교회는 아예 완전히 이방인 중심이 되고 유대인들이 저 변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런 신비, 이런 신비가 무언가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믿음, 은혜, 구원의 유기적인 관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 있다 이야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유기적인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과 은혜, 구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6절,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요. 더 이상 없어요. 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거를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이건 뭐 기간도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영원토록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 무궁토록 들을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그게 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저분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야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홀로.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해 주시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었는데 사실 10절까지 합쳐서 이 세 구절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이 구절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명사는 redemption 이렇게 돼 있고 동사는 redeem, R-E-D-E-E-M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노예로 이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시킨 거 이거 생각하시면 노예로 팔려 나갔어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려 나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그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저 구덩에.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눈이 저 위에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잖아. 저길 좀 어떻게 저걸 좀 나가서 저 파란 하늘 그 밑에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 처량한 모습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힘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도 저 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나와요. 저런 상태에 빠져있는 저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그거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를 속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민으로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속량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 이 사람의 친족 구속자가 나타나서 친족 중에 한 명이 저 사람이 힘이 없고 저 사람이 돈이 없지만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거를 친족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족 구속자. 그 얘기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룻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은 그러면 드디어 이 사람이 노예의 몸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인으로 속량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구속을 얻기 위해서 저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저 구속은 100%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구속자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0%,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 노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거는 그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구속자가 100% 하는 거다. 알겠죠? 이걸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자, 근데 구원은 성경 가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구원과 구속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게 뭐야? 구속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고 뒷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구속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신 거를 어떻게 제가 믿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밖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부르는 그런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인간, 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족 구속자로,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같은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족 구속자로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구속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00%.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죄값을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 전 인간에게 필요한 속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를 신뢰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맞습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절 9절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은혜로. 그렇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찬송가 읽은 것처럼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여쁘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맘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울어서 되는 거 아니고 참아서 되는 거 아니고 철야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장 강해가 나오면 소위 이제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해요. 이 안에 선택이란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런 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그냥 흥분해 갖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데 여기도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 파랗게 쓴 거 보이시죠? 그거 영어로는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믿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구원 셋 중 안에 하나잖아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기적인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유기적인 관계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뭐 너희는 아닐 테니까 그거 다 빼고 나면 세 개밖에 없잖아요. 믿음, 은혜, 구원 셋 중 안에 하나가 그것이죠. 맞죠? 자, 여러분은 저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구원인 것 같아요? 확실하세요? 예, 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에요. 저게 구원. 구원 받은 거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저 그것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저건 믿음이다. 그렇죠? 그게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사도바울의 모든 서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2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리를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1절 가서 보니까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는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타락을 전적인 무능력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읽어도 예, 사람들은 죽은 송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려놓고 알겠죠? 죽어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려놓으면 그러면 드디어 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제 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Faith라고 하는 말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앞에다가 Saving Faith라고 글을 보면 다 Saving Faith,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구원은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자꾸 이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이고 적으면 아,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수로욕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식의 하나님이 살려놓습니다. 살려놔요. 그런 다음에 구원하는 믿음을 주니까 이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칼빈주의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송장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다. 근데 가서 보니까 1장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했으니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또 가서 보겠어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미 8절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9절을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신의 긍휼이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로 하지 않는다.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 부류는 우리는 성경에 따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거는 믿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놨지만 그거를 믿는 건 내가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한 부류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이스가 두 종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페이스가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되지 않느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참, 목사는, 예, 좀, 제가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보니까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당장 그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참 목사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아, 그러십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래야 이게 되는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 갖고 와서 비둘기가 그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나한테 하느냐 이렇게 얘기, 제가 얘기하거든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 참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 목적이 교리. 교리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거 구절은 교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교리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리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논리적이고 그런데 딱딱하고 소위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은혜가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예화와 함께 막 눈물 범벅이 되도록 이렇게 뭘 좀 만들어야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데, 이게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다수 교회 목사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여러 예화, 뭐 콜게이트, 뭐 락펠러 뭐 해갖고 쭉 나오는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이걸 들어가면서 감성적인 그런 설교,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고 예화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큰 교회 목사는 또 밑에 부목사들이 예화를 다 찾아주잖아요. 이게 이런 인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리가 올바라야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교리가 완전히 잘못된 걸 가지고 예,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이게 아닌데,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그렇죠? 여기 도취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은혜를 받는다고 울고 그러면, 이거 여러분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예요? 교리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앞부분 교리, 뒷부분 실행, 성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유명 연예인. 그렇죠?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간증하면 수십만 회, 뭐 금방 올라가, 백만 회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대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통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갖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벌써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뭐 다니엘 무슨 뭐 20일 기도인가 뭔가 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들어보면 그저기나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시겠구나. 저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도 받겠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간증을.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대개 뭐가 없어요? 교리가 없는 거.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감동받아서 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동기부여 세미나에서 해야 될 토픽인 거예요. 동기부여 세미나. 알겠죠? 가면 긍정적으로 살고 어떻게 살고 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해야 될 내용이지 교회 목사나 성도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러면 자기 자랑,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의 유명한 나채원 교수님이 개혁성경이 잘못된 거 잘해서 이만큼 우리말 성경연구 700페이지 책을 적으면서 그 앞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백독일도 해야 된다. 백독일도. 그게 뭐야? 100번 성경을 읽고 한 번 기도해야 돼. 제가 그렇다고 해서 100번 읽고 꼭 한 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천 번, 만 번을 기도해봐야 무슨 응답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게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뭘로 알아요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독일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3장에서는 교리 이야기를 하고 4장에서 6장에 가서는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앞부분 교리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 4장, 5장, 6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4장, 5장, 6장. 거기 가서는 제가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노력을 해볼게요. 거기서든. 근데 여기서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닌 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 이렇게 읽으면은 이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이게 당연하죠. 열심히 뭐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가 무관한 구원이에요. 그 행위와 무관한 구원이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 구원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2절하고 3절을 컴바인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믿는 거. 저 위에 가서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2절, 3절 합쳐보면 그럼 우리가 믿는 거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잘 보세요. 저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3절 가서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럼 믿음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믿는 거는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2절하고 3절을 이렇게 컴바인 해보니까 이게 대학교 갈 때 보는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2절, 3절을 읽고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지금 논술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2절, 3절을 읽고 나니까 믿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까? 말씀이 주어져서 그거를 믿는 거는 그건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죠? 그래서 로마서 4장 가서 보면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은 사람. 그 예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이전 사람이나 율법 이후 사람이나 사람은 오직 뭐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일,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행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읽으라는 걸 읽고 시간이 남으면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8절, 9절 전체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놀만 가이슬러 박사의 이 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거는 반복해서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 차례 읽었는데 또 읽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은혜, 믿음, 구원.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남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증학자가 어떻게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과거에 이제 한번 들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놀만 가이슬러는 1932년에서 2019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21세기 최고의 크리스찬 변증학자예요. 신학대학 교수예요. 미국의 신학대학 가운데 가장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신학대학이 댈러스 신학대학이요. 댈러스 신학대학.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의 하버드는 댈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 위키백과를 가서 보니까 90권의 책을 썼고 조직신학책, 조직신학책은 1600쪽이에요 1600쪽. 이거 외에도 로마 카톨릭주의 문제, 이단, 비교 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성경의 영감 등에 대해 매우 논리적으로 책들을 저술했는데 보통 한 권의 책이 500페이지예요 그걸 90권을 썼으니까 얼마에 이게 4만 5천 쪽을 썼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예를 가지고 남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1억 원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내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에요. 여기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즉 이걸 받으려고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지 이거 1억 원 내가 주려고 하는데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걸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1억 원 내가 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원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나 영생을 하나님이 무료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offer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려는 선물 내가 받아야죠. 준다고 하는데 싫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선물을 받을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1억 원을 받아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손을 내밀어서 내 것으로 아까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로프를 내려줬는데 이걸 받아서 어떻게 잡고 올라와야 그래야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지. 로프를 다 집어 던져주고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고 크레인까지 다 갖다 놓고 했는데 이걸 안 잡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영생, 그렇죠? 이런 걸 주겠다 그러면 그걸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다. 내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어느 시점에 가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실제로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시체고 송장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살려놓고, 그렇죠, 먼저 너를 살려놓고 saving faith,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너에게 주면 그러면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어쩔 수 없어서 몇 사람 예를 들어드립니다. 한번 가서 그 다음 거 가서 보시죠. 이건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저 유명한 파이퍼, 거기 가서 뭐 regeneration, 먼저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 다음에 saving faith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성화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화다. 또 누가 이걸 주장하냐? 맥아더 목사님이 주장하고 대다수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밝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아,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잘못을 범하는구나 그거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누가 저러는지 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들으면은 저기에 푹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맥아더니, 파이퍼니, 대다수 이제 장로교 뭐 개혁신학 하시는 분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련된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는 잘못된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저런 거 나오면 스킵을 하고 다른 좋은 것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를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저런 데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을?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으면 사람이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 믿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놓여 있다. 아들을 믿어야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인간,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을 이제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궤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궤변을 잘 이렇게 알아듣고 이거를 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구원에 일조한 게 아니냐.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일조를 했으니까 100%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0.1%라도 행위가 있으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궤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또 가이슬러가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어 갖고 1억 원을 냉큼 받아갖고 1억 원이 지금 내게 됐습니다. 내게 됐어요. 자, 내가 그 1억 원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그 1억 원에 일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예, 누구든지 믿고 선물을 받으면 된다고 하기에 그 사람 말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손을 내밀어서 그 1억 원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내가 받은 그 1억 원, 성경적으로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내가 기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죽었어요? 진짜 피를 흘리고? 있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주려고 한 사람의 은혜잖아요. 아, 그래서 1억 원을 이제 받았더니 신문기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신문기사가 났냐? 저 사람이 선물을 받았으니 정말로 큰일을 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A라고 한 사람이 이걸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A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뭐만 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선물을 줬다 이것만 나지.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물을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준다고 하니까 그걸 신뢰하고 손을 내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1억 원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와갖고 내일 내가 1억 원 줄 테니 너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오직 그것만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영생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러고선 제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거를 아멘 하고 내 거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선택을 하느냐? 예,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예, 어떤 농부에게 연못이 있어요. 아주 깊은 연못이 있어요. 그 근처 소년들을 거기 가서 수영하다가 죽을까 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위협 접근 금지. 그렇죠? 해놓고 펜스를 다 쳐놨단 말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아,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글쎄 예, 세 명이 거기 들어가갖고 저거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이 저기 들어가서 그래서 깊은 데 들어가서 이제 허우적대는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죠? 자, 가이슬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가이슬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얘들아 이 팻말에 뭐라고 적혀있냐. 위험, 접근금지, 죽는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너희가 이걸 위반하고 여기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으니 한국말로 빠져 죽어도 싸다. 농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팔짱 끼고 쟤들 죽는 거를 그렇게 바라다 볼 농부가 있겠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이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농부는 전혀 사랑이 없는 인간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하고 한번 이걸 비교해 보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 그걸 어기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웅덩이에 빠져갖고 지금 다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내가 뭐라 그랬냐? 죽는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반만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건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보고 농부가 저걸 보고 저 팻말이 있으니까 니들 죽어도 싸다 그러면 이건 인간이 아니듯이 하나님도 비록 죄를 범하고 사람들 지금 저기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어. 이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건져주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맞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자,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빠져 죽었는데,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는데, 로프를 던져준다면, 구명 로프를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에게만 싹 던져주는 거. 너는 택함을 무조건적으로 받았으니까 너는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한 명에게만 보내주고 나머지 두 명은 죽는 거를 기쁜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얘만 쭉쭉 잡아 끌어갖고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칼빈주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세 명 모두에게 로프를 다 던져주는 거예요. 살라고. 맞죠? 근데 그 가운데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허우적대다 죽는 사람도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 하나님이 로프를 던져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손을 내밀어 잡고, 그렇죠, 하나님이 끌어주시니까 그걸 갖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구명 로프를 잡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모두에게 로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비록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로프를 던져주시는, 그게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건 내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이 이해가 이제 되셨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신데 자기가 던지는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눌러갖고 너는 무조건 잡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인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리모컨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다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사탄이 죄를 짓고, 예, 성경에 보시면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타락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로마서 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거저 생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찾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하나님이 똑같이 다 로프를 보내줬는데, 구명 로프를.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스펄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이 뜨거운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들어갈 때 초는 그 빛에 의해서 녹고, 그렇죠? 진흙은 그 빛을 받으면, 동일한 빛을 받는데 진흙은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동일한 해가 지금 내리쬐고 있어요. 이 밑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밀랍, 웩스, 초, 이렇게 녹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오면 부드럽게 녹아갖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 햇빛을 받으면 받으면 더 딱딱해지는 진흙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차이가 뭐냐? 동일한 태양이에요. 근데 초처럼 그 빛을 수용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게 돼요.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밭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해요. 그렇죠? 진흙의 진흙. 그 진흙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동일한 햇빛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내용만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초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론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그거에 뭐예요? 구원받은 거는 그렇죠?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 내 행위에서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1%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크맨 이런 사람의 이런 구원 교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래? 구약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고 7년 환란기에는 구원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미물에 존재하는 미물과 같은 지렁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뻗덕 이렇게 들고는 그래도 제가 1% 했습니다.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시대 이전에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죠. 율법시대에 속한 모세나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모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로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잖아요. 그럼 어떻게 손을 내밀고 잡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로프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인생에 딱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은 몰라도 돼요.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몰라도 되는데 일생에 단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일 있잖아요. 그 생일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줬지. 자기가 안 사람 있어요? 나는 생일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그렇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근데 존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태어는 난 거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맞습니까? 예. 근데 몇 년, 몇 월, 몇 월, 몇 시, 그거는 엄마, 아버지만 아는 건데,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데, 하나님의 기록에도 하나님만 아는 몇 년, 몇 월, 뭐 이게 하나님의 기록에 올려져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사람이 돼 있는 건 확실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서 이만큼 지금 키가 크고 이렇게 된 게 확실한 것처럼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성화되고 이렇게 된 그런 것이 남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그 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그대로요. 생명 로프를 하나님이 던져줬으니까 어떻게 손을 내밀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턱을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아름다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